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혹시 오늘 아침에 두통약이나 뭐 비타민 같은 거 드셨나요? 우리가 흔히 약을 먹는다고 할 때 기대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머리가 아프다, 약을 먹는다, 그리고 한 30분 뒤에 통증이 사라진다. 아주 직관적이죠.
맞아요. 만약에 그 약이 효과가 없으면 그냥 내일 당장 다른 약국에 가서 다른 제약사 약을 사면 그만이란 말이죠. 내 몸이 특정 브랜드 두통약에 뭐 영원히 묶일 일은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약들은 증상이랑 해결책이 1대1로 매칭이 되거든요. 아주 깔끔하고 즉각적인 어떤 피드백 루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넓고 또 유연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울증이나 조현병, 불면증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 즉 CNS 질환으로 넘어가면 이 단순했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약을 먹는다고 내일 당장 기분이 막 마법처럼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내 뇌의 화학적 균형에 딱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의사랑 환자가 막 수개월 동안 용량을 조절하면서 헤매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고 긴 탐색 끝에 마침내 내 몸에 부작용 없이 잘 듣는 약을 찾게 되면 그게 어떤 브랜드든 간에 웬만해서는 평생 그 약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미세한 수용체 반응 때문이긴 한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걸 산업적인 관점으로 살짝 틀어서 볼 때입니다.
아, 기업 입장에서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고객 로그인 효과, 그러니까 이탈 방지 장치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한번 가입하면 절대 해지할 수 없는 그런 초강력 구독 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절대 해지 불가능한 시장의 이면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환인제약 2026년 품질관리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를 비롯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의 더미가 놓여 있는데요.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꽤 방대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걸 넘어서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공장 한 구석에서 매일 현미경과 씨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관리, 즉 QC 부서가 어떻게 이 조단위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지, 그 기저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탐구해볼 계획입니다.
보통 제약산업이라고 하면 다들 화려한 신약 개발 성공 스토리나 병원을 누비는 막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제약맨 하면 딱 그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곳은 그 무대 뒤편입니다.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데이터가 지배하는 실험실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방금 제가 이 시장을 절대 해지할 수 없는 초강력 구독 서비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구독 서비스 규모가 현재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확실히 정신과 상담받는 분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게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요. 실제 데이터가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우울증 환자가 약 110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와, 110만 명이요?
네, 불과 5년 전인 2020년이랑 비교하면 무려 32% 이상 폭증한 수치죠.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치매나 파킨슨병 치료제까지 합치면 국내 정신신경용제 시장 규모만 이미 2조 5,5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상에, 2조 5천억 원, 결코 작지 않은 규모네요. 과거에는 약간 정신과 진료 기록 남는 걸 꺼리는 그런 사회적 낙인 효과가 컸는데 이제는 심리적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파이가 만들어진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파이를 두고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거인이 치열한 점유율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환인제약과 명인제약인데요. 재미있는 건 두 회사가 서로 자기가 1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어떤 기준표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1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명인제약은 IQVIA 데이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IQVIA요? 그게 뭔가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일종의 빌보드 차트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약품계의 빌보드 차트?
네. 단순히 공장에서 약이 얼마나 출하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얼마나 처방됐는지를 추적하는 아주 정교한 지표거든요. 이 기준에 따르면 2024년에 명인제약이 5.82%, 환인제약이 5.44%로 명인제약이 1위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빌보드 차트 기준으로 명인제약이 앞섰다면 승부가 난 거 아닌가요? 환인제약은 대체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환인제약의 반박에도 뼈가 있습니다. 아이큐비아 데이터의 맹점을 딱 찌른 반대요. 환인제약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약도 팔지만 그 GSK나 사노피 같은 거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을 한국에 들여와서 유통하는 제휴사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아, 해외 유명 약품들을 대신 팔아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IQVIA 차트에서는 이런 제휴 품목들의 매출이 환인제약의 점유율로 온전히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인제약은 이 글로벌 제휴 매출까지 전부 합산해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전체 시장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환인제약이 7.4%, 명인제약이 6%로 순위가 뒤집히게 되죠.
아, 그러니까 렌즈를 바꿔 끼면 순위가 달라지는 거군요. 근데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직접 안 팔고 환인제약 손을 빌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정신과 병원이라는 아주 특수한 유통망을 환인제약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중추신경계 약물은 동네 내과나 이비인후과하고는 영업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극도로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이 분야만 파고들어서 신뢰를 쌓아온 환인이나 명인 같은 특화기업의 영업망을 통하는 게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거죠.
결국 뭐 1등이 누구냐는 자존심 싸움일 뿐이지 사실상 두 회사가 이 단단한 시장을 꽉 쥐고 있다는 뜻이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데요. 제가 자료를 파고들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중추신경계라는 한 우물을 파고 있고 덩치도 비슷한 두 회사인데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생존 방정식은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제식대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 명인제약이 역간 작지만 원곡부터 녹음, 뭐 앨범 유통까지 혼자 다 해내면서 마진을 싹쓸이하는 초우량 인디레이블 같다면요. 환인제약은 막 해외 유명 팝스타들 판권을 사와서 전국 극장에 깔아주는 거대한 메이저 배급사 같달까요?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인 게 실제 재무제표의 이익률 격차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명인제약의 수익성은 한국 제약업계 전체를 놓고 봐도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거든요. 2018년부터 무려 8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2025년에도 32.2%를 기록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30%라니 이거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나 볼 법한 숫자 아닌가요? 도대체 약을 어떻게 팔아서 이런 마진을 남기는 거죠?
명인제약은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다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제약사들은 영업할 때 CSO라고 부르는 영업판매 대응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영업을 외주 주는군요.
네, 근데 명인제약은 자체 영업망을 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바로 원료 합성입니다. 빵집으로 치면 남들이 밀가루 사와서 빵을 구울 때 명인제약은 아예 밀을 직접 재배해서 밀가루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격이죠.
아예 농사부터 짓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산화해서 직접 합성해내니까 원가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밀 농사부터 빵 굽기, 배달까지 혼자 다 하니까 뭐 중간에 새는 돈이 1원도 없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해외 팝스타 약을 떼다 파는 배급사 모델인 환인제약은 마진 구조가 어떤가요?
아무래도 상품을 떼다 파는 유통 비중이 높다는 건 원작자에게 로열티나 막대한 원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덩치를 키우기에는 좋지만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5년에 환인제약의 영업이익률은 5.1%에 불과했습니다.
5.1%요? 명인이 32%였는데 시장 1, 2위를 다투는 기업 수익성이 무려 6배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전략의 차이가 만들어낸 정말 극단적인 결과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두 회사가 각자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2026년은 두 기업 모두에게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먼저 명인제약부터 보면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었던 창업주가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공동체제에 돌입하면서 기업 공개, 즉 IPO를 단행했습니다.
아, 상장을 했군요.
네, 그래서 상장으로 끌어모은 그 막대한 자금을 바란 신공장에 쏟아부으면서 펠렛 CDMO라는 새로운 위탁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죠.
잠깐만요. CDMO는 반도체 TSMC처럼 남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같은 개념이라는 건 알겠는데 펠렛은 뭔가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펠렛은 약물 성분을 아주 미세하고 둥근 알갱이 형태로 코팅한 걸 말합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약은 약효가 뇌로 한 번에 확 쏟아져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아, 약 기운이 확 돌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알약이 위장이랑 장을 통과하는 24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성분이 녹아나오게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 정밀한 방출 속도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첨단 제용 기술이 바로 펠렛인 거죠. 명인제약은 자신들의 이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남의 약까지 대신 만들어주면서 파이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와, 뇌에 닿는 화학물질의 속도까지 통제하는 기술이라니. 이거 왜 이 시장이 진입 장벽이 높은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다만 상장 초기다 보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 수 있다는 이른바 오버행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공모가인 5만 8천 원을 밑도는 5만 3,800원 선에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명인제약이 자본시장에서 증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환인제약은 어떤가요? 이 낮은 5%제 마진을 극복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까?
환인제약은 2세 경영 체제를 굳히면서 아주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랑 영토 확장을 택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향남에 거대한 신공장을 짓고 생산 능력을 무려 50%나 끌어올렸죠.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자체 생산약 비중을 높여서 낮은 이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아, 배급사에서 제작사로 힘을 옮기고 있네요.
거기에 더해서 사람의 우울증을 넘어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의약품, 그리고 비피도 인수를 통한 마이크로바이옴, 또 건강기능식품까지 완전히 새로운 전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신공장의 신사업까지 진짜 돈 들어갈 곳이 엄청나게 많았겠네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까지는 이 새 공장을 짓느라 발생한 감가상각비랑 인건비 때문에 환인제약 수익성이 더 악화됐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갑자기 환인제약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7%. 순이익은 45.8%나 폭등을 했어요. 아니, 공장 하나 지었다고 갑자기 비용이 마법처럼 사라질 리도 없고, 도대체 2026년 초에 이 회사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아, 새 공장에 일거리가 많아져서 고정비 부담이 줄었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약 하나에 생산하는 단가가 떨어지는 건 제조업의 기본 원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제약회사의 공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봐야 합니다. 바로 2026년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 위험도 기반 관리, 즉 리스크베이스드 매니지먼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특성은 맞습니다만 제약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경찰 순찰보다는 비행기의 블랙박스나 해커들의 보안 로그를 검사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식약처가 일종의 할당제처럼 일정 주기마다 제약사 공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벌였거든요.
네, 이전엔 다 도와다녔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업의 데이터 무결성을 평가합니다. 이 회사의 실험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진짜 믿을 수 있는가? 연구원이 실패한 실험 결과를 몰래 삭제하거나 조작하지는 않았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디 트레일, 즉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는 감사 추적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와, 마우스 클릭까지요?
네. 여기서 신뢰 등급이 높은 기업은 실사가 면제되거나 대폭 줄어들고 데이터가 엉망인 기업은 가혹한 집중 감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밖에서 약을 잘 만드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만들었다는 증명서가 위조되지 않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감시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약간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기업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꼼꼼한 서류 작업이나 불량품 골라내는 품질 관리, 즉 QC 부서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쓰는 비용 부서로 보지 않나요? 영업사원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까먹는 부서인데 어떻게 이게 환인제약의 77.7% 이익 폭등이랑 연결된다는 건지 이 논리가 약간 선뜻 와닿지는 않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경영진들도 오랫동안 QC를 단지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그런 비용 정도로 취급해왔거든요. 하지만 제약 공장의 원가 구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나타납니다.
어떤 진실이죠?
알약 수십만 개를 한 번에 찍어내는 과정을 보통 배치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중 단 하나의 샘플에서라도 기준치를 벗어나는 불순물이 발견되거나 함량이 미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품만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수십만 개의 알약 전체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와, 전량 폐기요?
네, 거기에 들어간 수억 원어치의 원료, 며칠 동안 돌아간 공장 전기세, 인건비가 전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식약처 실사라도 나와서 공장 가동이 며칠간 멈추게 되면 그 기회 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와, 진짜 불량품 몇 개 버리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공정 전체가 날아가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QC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사전에 이런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한 번에 합격하는 비율을 높이면 그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세이브하는 엄청난 수익 창출 행위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방어가 곧 최선의 공격이네요.
거기에다 완벽하게 관리된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 위험도 기반 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게 되면 공장이 조사받느라 멈출 리스크 자체가 아예 사라지잖아요. 환인제약의 2026년 수익성 폭등 이면에는 바로 이 QC 부서의 치열한 원가 방어와 리스크 관리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핵심 엔진으로 작동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품질 관리라는 직무가 그저 현미경 들여다보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수동적인 일이 전혀 아니었네요. 회사의 이익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막 최정의 방패병이었어요.
네, 그야말로 숨은 장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들도 엄청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진 QC 부서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매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이분들의 하루는 정말 정밀함과 강봉에 가까운 규율의 연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가 HPLC라는 초정밀 분석기기를 다루는 일인데요.
HPLC요?
쉽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 이미 다 갈아진 딸기 바나나 스무디를 이 기계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딸기가 정확히 몇 그램, 바나나가 몇 그램, 우유가 몇 밀리리터 들어갔는지를 분자 단위로 다시 쪼개서 찾아내는 겁니다.
와, 다 갈아버린 걸 다시 쪼개요?
네. 포장지에 적힌 약효 성분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1:1로 일치하는 거죠.
갈아버린 스무디를 다시 쪼개서 무게를 잰다니 듣기만 해도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은 작업이네요. 만약에 거기서 원래 레시피랑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부터는 거의 과학수사대, 그 CSI를 방불케 하는 추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전문 용어로 OOS, 즉 규격의 결과라고 부르는데요. 실험실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비상이요?
당장 랩 인베스티게이션, 즉 실험실 조사를 열어서 이게 분석기계의 오작동인지, 연구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약 배합할 때부터 온도가 틀어졌거나 불순물이 들어간 건지 그 근본 원인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어휴, 범인을 찾을 때까지는 실험실 문을 못 나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원인을 찾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수정하는 K-POP 프로세스까지 완벽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 0.001%의 데이터 조작이나 은폐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윤리의식, 이른바 GMP 마인드가 이분들 뼛속까지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살얼음큰이겠네요. 이 대목에서 저는 환인제약이 1978년에 창업할 때부터 고수해온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거든요.
아, 창업정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창업정신이 많이 팔기보다 좋은 약을 만들고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높인다이거든요. 직장인 제시판 같은 기업 리뷰를 보면요. 이 회사가 다소 보수적이고 절차를 너무 깐깐하게 따진다는 불만들도 종종 보인단 말이죠.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 기업 같은 곳이라면 이런 문화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방금 전문가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요. 사람의 뇌와 신경에 작용하는 약을 만들고 그 작은 오차 하나가 수억 원의 폐기 비용으로 직결되는 제약사라면 어떨까요? 이 숨막힐 듯 보수적이고 깐깐한 정밀함이야말로 CNS 제약 시장에서는 단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무기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그 연결이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총찰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뭐 변화가 느리다고 비판할지 몰라도요. 적어도 약의 품질을 담보해야 하는 실험실 내부에서는 그 보수적인 일관성과 엄격한 절차가 회사의 운명을 지켜주는 거대한 성벽이 되거든요.
야, 진짜 소름 돋네요.
데이터의 무결성이 곧 기업의 생사가 되는 이 2026년의 새로운 규제 환동 아래서는 이런 강박적인 꼼꼼함을 가진 인재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존폐를 쥐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우울증약이라는 작은 알약 하나에서 시작해서 조단위의 시장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험실의 그 치열한 사투까지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 전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라는 두 거인이 뭐 원료 합성부터 CDMO, 신사업 진출까지 각자 비즈니스 모델을 무기로 싸우고 있지만요. 이 모든 전략을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의 기초공사에는 완벽한 품질 데이터로 원가를 절감하고 식약처 규제 폭격을 막아내는 깐깐한 수문장, 바로 QC 전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복제약을 만들더라도 그 약을 가장 안정적으로, 불량률 없이 국가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신뢰도로 증명해내는 능력, 그것이 단순히 제조의 영역을 넘어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 오늘 자료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톡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제약회사의 CEO라고 하면요, 병원 문턱에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엄청난 실적을 올린 전설적인 영업사원 출신이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두뇌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 연구원 출신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 두 부류가 가장 주목을 받죠.
하지만 단 한 번의 데이터 오류나 조작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철저하게 원가 불량률을 방어하느냐가 이익률을 막 6배나 벌려놓는 2026년의 이 서늘한 환경 속에서는 어떨까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화려한 언변을 가진 영업 현장의 승부사가 아니라 현미경 앞에서 가장 깐깐하게 데이터를 검증하고 불량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내던 그 품질관리 실험실 출신의 고집스러운 전문가가 제약업계 CEO의 새로운 표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산업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긴 시간 저희의 깊은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탐구는 계속됩니다.